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부동산 전문 기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개발만 집중적으로 파는 기자가 또 있을까?
없죠.
본인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드시네요.
대한민국 같습니다. 유일무이 네. 장순원 기자님이 되게 희한한 걸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요즘 아현동. 아현동 어딘지 아시죠?
알죠.
충정로역 있는 데 쪽에 있는 아현동에서
저 퇴근길 출근길.
저 예전에 초등학교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저도 자랑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재개발이 있는데 재개발 아파트 네 평짜리 아파트를 만든다.
네 평. 사장님 네 평을 살아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네 평 살아본 적은 없죠. 네 평 살아본 적이 누가 있습니까? 잘 없지 다.
저 1.5평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자취방.
고시원.
네, 그런 고시원 같은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사연인가? 뭐 재개발하려면 좀 크게 짓지 왜 이런
그렇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장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배워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짜리 아파트 고시원 같은 아파트를 만든다.
예.
고시원을 만드는 건 아니고
네.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4평 좀 넘, 전용 면적으로 4평 조금 넘는 14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서
한 채가?
예.
야, 4평이면 우리 스튜디오 요만한 정도겠네.
그렇습니다. 이게 웬만한 원룸 오피스텔보다 작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길래 그 이유가 조금 눈길이 가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아현 1구역이라는 곳에서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여기가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이제 일명 아현 1구역입니다.
저기가 그 가구 단지 있는데
맞아, 뒷편 뒷편
뒷편에 그 예. 언덕배기 있는 그 거기죠?
예, 여기가 여기 커서로 제가 보이시는 여기가 가구 단지고요.
예.
여기가 이제 언덕이에요. 언덕이고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위치는 너무 좋죠. 충정로역도 있고 여기 애오개역도 있고 아현역도 있고 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야, 제 저기 봉래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나왔거든요.
아,
봉래 초등학교가 130년 된 학교야.
130년이요?
네, 고종 황제 때 만들어진.
근데 되게 높은 데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이 동네가 다 이제 그 구릉지예요. 높낮이 그 차이를 표고라고 하는데 표고차가 59m 정도 달하는 구릉지고요. 제가 여기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지역이기도 해요. 여기 예. 돼지살 슈퍼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막 다 이게 산길이고
맞아. 다 저렇게 돼 있어.
보여 보여.
예, 엄청 힘들어. 엄청
지나가도 보여.
이런 길입니다. 예, 집들이 많이 낡았죠. 여기 이제 여기 아현 1구역에서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택 형태고요.
예.
여기 보면 지하 주택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그 반지하에서 이제 남매들이 와이파이 잡는 장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런 집들이 정말 있을 법한 요런 제 아현동 1구역이 이제 노후도가 꽤 된 집들이 많다. 그래서 골목도 좀 좁고 소방차도 오기 힘들어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여기가 이제 공유 지분 소유주들이 많아서 발목이 잡혔던 곳입니다.
공유 지분 소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유 지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지분 하나인데 주인이 여럿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현동이 예전엔 여기가 다 판자촌이었다고 해요.
예.
판자촌이었는데 그럼 이 무질서한 판자촌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정부가 이제 소위 그 자력갱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언제 쪽?
1980년대부터.
자력갱생이요?
예.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도로 같은 거 인프라는 좀 고쳐주는데 집은 스스로 자기가 지어라.
자력으로 지어라. 네. 아, 빌라를 져라, 빌라를.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지었다 보니까 이제 다 요런 식으로 뭐 한 보통 3계층에 뭐 지하까지 포함하면 한 4층 정도를 지어놓은 빌라들이 엄청 많이 이제 생겼는데 요 자력갱생 재개발 방식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당시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에는 이제 등기가 안 나오는 뭐 방공호라든지 창고용으로만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하에도 사람이 살고 1층에도 누가 살고 2층에도 살고 각각 다 사는데
예.
다른 지하는, 세대가 사는데
원래 지하는 그게 안 됐다.
예.
왜? 지하는 왜?
여기 보시면
반지하 이 집 있잖아요.
예. 슬라이드 보시면 요 전형적인 집인데 여기가 이제 반지하고요.
예.
1층 아이고. 1층, 2층, 3층 요런 식으로 되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당시 건축법, 1980년대 건축법에는 이제 지하를 파되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는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이니까 대피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를 만들긴 했는데 지하를 이제 대피소라든지 평상시에는 이제 창고용으로 쓰게 했어요.
전혀 대피소를 못 쓸 것 같지만 뭐 하여튼.
예. 그리고 이제
법상 반지하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예. 당시 건축법엔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거기 뭐 물이 흐르거나 뭐 축축하거나 이런
위험할
수 있고 위생상 안 좋다 보니까 사람 살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엄청 많이 살았잖아요. 반지하에. 예, 현실에서는 학생들도 많았고.
예, 지어놓고 일단 반지하를 이제 등기부상으로는 이제 지하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온돌도 깔고 뭐 이제 주방도 넣고 해갖고 사람 사는 시설로 다 바꿔서 분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번 거죠. 업자들이.
등기가 안 될 텐데.
등기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보시면 요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여기가 지하층이고요.
네.
여기 여섯 가구 정도가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하 여기 두 가구도 주인이 있고 살고는 있지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지하 면적만큼 요 여기 A, B 요 지하 면적을 요 여섯 가구가 나눠서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분을 나눠 가져가되 그 지하실에 있는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만큼을 이제 실제로 지하에 사는 사람이 이제 등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지하에 사는 A 씨예요. 네. A 동 지하에 살아요.
예.
아니 뭐 B 동 지하에 산다고 해봅시다.
예.
그럼 B 지하에 내가 사는데,
네.
너는 그럼 네 집, 네가 사는 집은 내가 지금 돈 주고 샀는데,
네.
전세 아니고 네. 내가 샀는데 내 집은 등기부 등본에,
네.
101동에 같이 사는.
그렇죠.
저 201동에 같이 살고 301동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 나온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제가 등기부로 한번 떼봤는데 어떤 식으로 있냐면 아까 그 집이 예를 들면 지하가 88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예.
요 지상층이 한 40제곱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섯 집은 다 자기 집 지상층 40제곱미터 정도는 자기 걸로 갖고 있고 지하 80 뭐 제곱미터 정도를 여섯 가구가 나누면 한 14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주 소유자죠. 이 지상층 소유자가
주 소유자 장수건
아 네. 그분이 이제 44제곱미터 지상층을 소유하고요. 여기 이제 지하 지분도 이제 딸려 있는데 14.66을 요 14.66이라는 지하실 지분을 그 실제로 지하실에 사는 사람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층에 사는 사람이 원래 장순원인데
네.
지하에 사는 사람은 김상훈인데
네.
왜 저 지하입니까?
그런데
네.
1층 등기부 등본에 보면
네. 제 이름으로
장순원 김상훈이 같이 들어가 있다.
네. 그렇죠. 제 이름으로 44제곱미터 지분 등기가 돼 있고 김상훈 기자 이름으로 14제곱미터 정도의 등기가 돼 있는 거고 김상훈 기자는 1층에만 지분 등기가 돼 있는 게 아니라
2층에도
살고 14제곱미터,
3층에도
살고 3층에도 1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공유 지분을 설정해 둔 거예요.
완전 편법이네.
근데 저거는 지하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테지만 지상에 사는 사람도 왜 내 지분을 너한테 나눠줘야 돼라고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지상층만 구입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플러스 지하 지분까지 자기네 등기에 이제 엎어져 있으니까 그거 원래 내 게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이 아현동에서는 원래 다 그렇게 해. 일종의 그 동네 관행처럼 그게 이제
관행.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굳어졌고.
그러면 이사 갈 때도
네.
내가 그러면 지하는 집만 팔면
지하 집 열쇠 주고 집은 그 1, 2, 3층에 나눠져 있던
등기가 다 들어가는 거 다시 예,
등기를 옮겨 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거래도 되고 매매도 됐다고 해요.
그 때린다.
그렇죠. 여기는
우연하네.
그 이런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1984년인가 다세대 빌라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
구분 등기도 하고 지하실도 따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됐는데 이때는 이제 과도기에 이제 이런 빌라들이 지어지면서 지하실 그러니까 아직 그 법이 적용 안 됐을 때 지하실로 해놓고 이런 편법을 썼거나 등기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해갖고 나중에 등기해줄게 니네 별도 등기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과도기 이제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1, 2, 3층에 니네 지하실 지분만큼은 네 이름으로 등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층에도 집주인이 네. 항상 둘.
네.
2층에도 둘. 네. 3층에도 둘. 다 두 명 이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 데들이 꽤 많고 어떤 데는 여기 지하가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네 가구가 사는데 요 A, B, C, D를 한 명의 지분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분으로 보고 이제 네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한 곳도 있고 되게 각양각색의 이제 어떤 형태들이 나타난 거죠.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 중간중간에 이제 등기를 이제 구분해서 다시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사는 분들이 이제 지하실에 있으니까 좀 사는데 바쁘신 분들도 많고 등기 바꾸는데 뭐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실 이분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는데 지장은 없죠.
사는데 지장 없죠. 그 소유도 구분돼 있고 출입구도 다 따로 돼 있으니까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매매나 월세 주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등기에 어쨌건 자기 지하실 지분만큼 돼 있으니까.
어쨌든 표시는 돼 있으니까.
예.
아.
근데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없다가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동네가 이제 재개발 붐이 불었어요.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그러니까.
도정법상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도정법에는 그 공유 지분자가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입주권 하나만 줍니다.
당연히 저래야죠.
예, 조합원도
한 명. 쪼개, 쪼개져 있어야지 한 집에 집주인이 둘이라도 한 명 한 명 못 주고 한 장만 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아파트 한 장만 주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지분이 많거나 뭐 비싼 지분권자가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
알아서 정리해.
알아서 정리하라는 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곳 빌라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분이 다 공유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제 지하실 지분 있는 사람은 지하실 지분만 계속 팔았을 테고 지상층 지분 있는 사람은 지상층 지분만 팔아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그 1층을 지분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지상층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비싸겠죠. 지분도 넓고. 내가 대표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하층에 사시는 분이 그걸 수긍할까요? 돈인데.
안 하죠.
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공유 지분은 합의를 해오거나 이제 대표 한 명이 그 지분을 받고 뭐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거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청산시켜 버립니다.
현금으로.
네. 현금 청산이 그 사실 감정가로 하는데 그 시세보다 엄청 저렴한 돈만 받고 나가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하에 계신 분들은 그 돈 받고 어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인데 보통의 이제 보통의 이제 이런 재개발 구역에 있는 이런 공유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네가 일단 해법 그 뭐 합의해와 한 다음에 합의 안 되면 그냥 얄짤 없이 다 청산 시켜버려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가구 수가 한 2,700 가구 정도 되는데
네.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곳이 한 1,640 곳 정도 되고
저건 집주인이 하나고
예. 공유가 900 가구예요.
900 가구라고요?
그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평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75%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공유 지분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층에 사는 사람, 지하층에 사는 사람 다 오케이 해서 네가 대표자 해. 그리고 합의해서 도장을 찍어 와야지 그 한 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합의도부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에 동의도 안 되고 사업이 진척도 안 되고 이런 이제 아사리판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사업이 절대 진행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불가능한데 이제 서울시나 마포구에서도 보니까 아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유 지분이 이제 지분이 쪼개진 이유도 있고 어쨌건 여기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주변 다 재개발
다 돼 있죠.
예, 다 돼 있는데 여기만 되게 낙후된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법만 일단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추진위에서 엄청나게 머리를 썼나 봐요. 봤더니 여기 조례에 보면 이제 공유 지분권자도 권리가액이 최소평형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면 분양권을 인정하는 조례가 있어요. 말이 어렵죠.
지금 가지고 있는 낡은 집이
네.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했더니 지금
공유 지분권자인데 공유 지분권자도 지분이 있잖아요.
내 지분이 예를 들면 2억 3천이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됐어.
예.
근데 집을 없앨 거야.
네.
새 아파트가 나왔는데 분양가가 2억 3천보다 낮으면 내 지분값이 더 비싸니까
그렇죠.
최소한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주라는 이제 조례가 여기 있었고 요걸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마포구잖아요.
비싸죠.
집이 비싸요. 뭐 기본적으로 뭐 평당 최소한 8, 9천 하고 뭐
저기도 다 20억 넘고 막 그럴 걸요.
그렇죠. 9평은 뭐 한때 한 30억 가까이 가기도 하고 비싼 데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 있는 공유 지분권자들은 뭐 지하실에 뭐 지분 뭐 한 네다섯 평, 예닐곱 평 뭐 요렇게 가진 분들이다 보니까 감정 지분 가치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거의
그냥 옆에 낑겨 네, 있는 분들
900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공유 지분자들을 최대한 많이 구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최대한 많이 구제되는 걸 찾다 보니까
저분들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되는데
뭐 하여튼 2, 3억 정도였나 봐요.
2, 3억 정도.
네, 그래서 예. 최대한 찾다 보니까
2, 3억보다 낮춰야 되겠네.
예, 낮출 수 있는 최저치의 이제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국토부 기준에 보면 주택법상 그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최소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14제곱미터예요. 아. 4.2평 정도.
그게 4평.
전용
4평.
예, 전용 4.2평 정도고 그런 아. 그런 아파트를 한 채 지어 놓으면 여기 공유 지분자들의 상당수 그러니까 예, 그 계산해 보니까 한 600명 가까이를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말은 네. 그러니까 법으로 제일 작은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4평짜리 아파트인데 예. 하나에 예. 그거 하나만 만들면 네. 그 기준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기 공유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감정평가 2억밖에 안 돼. 우리 낡은 집은. 내 이만큼 집은 조금만 해가지고 얼마 안 돼. 그런데 예. 4평짜리 집도 있고 그것만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평도 있고 뭐 10평대도 있고 20평대 30평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4평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가 2억이야. 네. 그럼 4평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20평대 9평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14제곱미터짜리 이상의 감정가액만 있으면 입주권 한 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아, 그 아파트에 하여튼 네. 최저점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 높은 거라도 다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다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채만 있으면 공유권 지분 공유 지분자들에게도 입주권을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든 그것보다 더 큰 평수를 선택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게 자유이고 만약에 근데 네, 자유고
희한한 법이네.
뭐 돈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예, 돈이 없으면 현금 청산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39형을 가고 39제곱미터짜리 가고 싶다. 그럼 자기 감정가에다가 그 차액을 돈을 더 내고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 채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너무 야 그건 좀 이상하다. 그 취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공유 지분권자들은 이제 하나만 한 채만 주고 그 합의 안 보면 다 날리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공유 지분권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쳐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끌어안기 위해서 최소평형 아파트, 즉 4.2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건설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입주권을 주려고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건데.
그러면 4평짜리 딱 하나가 나와요?
원래는 이제 원래 계획상 한 채만 지으려고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예. 이제 예를 들면 거기 뭐 쪽방이 아니고 작은 지하실에 사는 사람 중에 이제 돈이 없는 분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한테 선택권을 좀 주려면 이제 그분들이 만약 돈이 없으면 자기 감정가만큼 그 4평짜리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혼자고 그냥 4평만 있으면 돼.
한 30채 정도를 그 4.2평 전용 4.2평짜리 아파트로 배치를 하고
와.
예.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4평짜리로 예, 가면 그냥 보면 딴 데 하나 들어갈 거 한 세 개로 쪼개 가지고 예, 이렇게
전용 14평짜리를 한 30개 하고 뭐 주로 작죠. 작은 평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다들 지분이 작을 테니까.
예, 맞아요. 여기가 이게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수 공유 지분권자들 다 끌어안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그분들 깔고 있는 땅이 작잖아요. 작은 땅에 여러 명이 쪼개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 지분권자까지 포함하면은 가구당 이제 대지 지분이 한 9평밖에 안 된대요. 그 용적률을 아무리 높이 줘도 큰 평수를 여러 사람 그러니까 큰 평수가 많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게 잘게 쪼개서 이제 되니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 야, 30채.
이야, 진짜 획기적이다. 4평짜리 아파트.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
4평짜리 아파트라니, 와.
4평짜리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주택법상 기준이 이제 욕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들어가요?
주방 시설 들어가고 이제 뭐 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꼭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주택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넣어야 돼? 4평에 그걸 어떻게 다 넣어?
4평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쪼개서 여기는 욕실, 여기는 욕실은 부엌, 여기는 침실.
침실은 진짜 정말 침대 하나 들어가는 걸로 끝이겠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최소 평수가 그 14제곱미터래요. 국토부에서 이제 판단하기.
베란다는 그럼?
그 베란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가 이제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겠죠.
아, 베란다는 저거는 전용 면적에는 안 들어가니까.
전용 면적에 안 들어가는데 어쨌건 그 실평수는 이제 느낌은 4.2평보다 좀 크겠죠.
야, 방인데 근데 베란다로 창문으로 돼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하겠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1인 가구들도 많이 늘고 뭐 거기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니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시내 중심이기도 하고.
나 혼자만 살면 네. 뭐 불가능하진 않겠다.
그 정도면 저거 뭐지? 저거 아. 할 때 나쁘진 않겠네요. 월세나 뭐 이런 거 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예. 원룸처럼 예. 원룸 같은 아파트야.
그렇죠. 원룸 아파트죠.
원룸 전국에서 제일 좋은 원룸 아파트일 것 같은데.
좀 나쁘게 말하면 고시원 아파트.
아, 근데 이제 고시원은 뭐 한 평, 두 평짜리도 많잖아요. 그건 아마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좀 더 작은 게 있는데 최소한 아파트는 이제 기본적인 거주 공간은 거주 여건은 훨씬 더 좋을 테죠.
주차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주차도 되고. 예. 아, 그러네. 획기적이네요. 저걸 공유 지분 때문에 저런 게 들어왔다.
근데 이제 그게 아. 뭐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숙권 소위를 통과했어요. 이런 계획이 그게 통과됐다는 건 이제 조만간 얘네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정비구역이라는 게 이 재개발 험난한 재개발 과정에
완전 시작이죠.
완전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공공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SH가 아마 시행사로 들어가고 주민들은 이제 뭐 옆에서 이제 주민 대표 위원회라는 거 뭐 따로 꾸려서 이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제 여기가 공유 지분자들을 많이 끌어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지금 출발하고 이제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결국에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사업이잖아요. 사업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물론 아파트들이 생기면 엄청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주변에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국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25억인가 6억이 거래됐어요. 와.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그 여기에서 일대를 밀고 뭐 국평이라든지 5구형이라든지 올리면 뭐 20억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예. 이제 지을 수만 있다면 사업성은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다 조그만 지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분양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아까 조합원 수가 2,700개고 여기가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가구 수가 한 2,700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전체 가구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유 지분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가구가 한 2,700 가구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되게 14제곱미터 분양가보다도 낮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빠져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줄 수 없다고 지금은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도 사실상 여기서 이제 주거 활동을 해왔으니까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입주권을 주는 게 이제 재개발법의 기본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소송을 통하든 뭐 다른 법적 어떤 권리 구제를 받든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입주권을 주겠다는 게 이제 추진위의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가 없어요.
아. 워낙 많고 조합원도 네. 워낙에 예. 많고
그렇다 보니 이분들은 이제 재개발하면
남는 게 없겠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
자기 돈 내야죠.
자기 돈으로 아. 해야 되는데 아. 자기 돈이 이제 많이 들겠죠.
많이 최소 들 텐데.
예. 뭐 한 최소 3, 4억에서 5, 6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들 것 같아요.
자기 돈을 내고 재개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아. 그렇게 해서 재개발을 해서 상품으로 쫙 내놓으면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그 상품으로 내놓는 과정까지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분양이 워낙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산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분양이 많아 물량이 많아야 그걸 예. 팔아서 공사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 돈도 조금만 내는데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할 물량이 별로 없군요. 한 명 한 명 다 줘야 되니까 네 평짜리도 줘야 되고 뭐 조합원이 워낙 많으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딜레마죠. 조합원을 많이 최대한 이제 그런 공유 지분자들을 끌어들이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많이 이제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변 시세 제가 한번 그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개별 등기가 된 그러니까 공유 등기 말고 개별 등기가 된 뭐 40제곱미터짜리 뭐 대지 지분이 뭐 한 4, 5평짜리 되는 이제 빌라가 한 6억에서 7억 사이 시세 호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부동산에 좀 여쭤봤더니 아직 그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재개발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수익을 아직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그래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재개발 저기 났는데도 여전 6, 7억밖에 안 해요?
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공유 지분권자들이 뭐 지금 포용은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업성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 돈으로 재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사장님 사시는 동네 레미안 체리투스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내 돈 내고 하겠다. 일대 재건축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그게 차 사업이 착착 진행돼서 뭐 10년 뒤에 짠하고 이제 아파트로 나올 수 있느냐?
그거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생각보다는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었다는 게 이제 주변 부동산의 평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저런 데는 용적률을 많이 줘야죠 뭐.
여기가 그
많이 준 거래요.
예, 아니 많이 안 주면 나 사업소에 아예 안 나와요.
공공 재개발을 해서 주변에 이제 용적률은 한 240-250% 정도 되는데 네. 여기는 그 전에 용도가 아마 2종 7층 이하였던 것 같아요. 뭐 물론 1종도 있고 뭐 3종도 좀 섞여 있을 텐데 주로는. 그래서 이제 공공 재개발하면 이제 그 허용 용적률의 120%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20% 포인트를 더 주는 거죠. 아 20%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00 가까이 이제 용적률을 받긴 받았는데 예. 워낙 잘게 쪼개져서 많은 사람 조합원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여기 사업성에 맞춰서 규칙을 오고하면서 그것보다 더 이상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슬럼화되니까.
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뭐 떼돈을 번지 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저기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저 재개발을 해서 저기 있는 빌라에 있는 분들이 야 내가 진짜 로또야 이건 완전 떼돈 벌어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법률적으로 용적률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법을 바꾸는 거 아니고서는 그 이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마 파격적... 지금도 허용된 이제 법상 네. 상한선에 뭐
거의
이제. 플러스로 20%를 더 준 거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 정도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면 400% 500% 더 주냐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가만히 안 있겠죠.
왜 우린 안 해주냐.
네 공유 지분이 없잖아.
그 공유 지분 있는 게 뭐
자랑이냐.
뭐 그게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네. 또 그것도 네. 그러네요. 야 쉽지 않네.
예, 쉽지 않습니다.
야, 내 평은 진짜 그래도 하여튼 저 내평이라는 아이디어를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대단하네.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이분들이 사업에 반대할 거 아닙니까? 반대하면 사업도 안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실 진도가 안 나갔던 거고 이분들을 끌어안을 방안을 그렇게 이제 짜낸 거죠.
짜내고
어쨌든 주변 동네는 다 재개발을 했거나
맞아요.
하고 있거나
근처는 많이 됐어요.
다 됐어요. 다 근데 됐어요. 여기는 이제 공유 지분 문제가 얽혀 있어서 다 여기만 이제 빼놓고 했다고
여기
하더라고요.
옆에 공덕자에도 그렇고 네. 마레프도 그렇고 저 부가현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나 다 됐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저기
거죠.
그냥 언덕 백이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저기 힘들게 다녔는지 몰라. 아우,
그때 쌓아놓은 체력으로 지금
체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 정말.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아파트 지으면 이제 언덕도 많이 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옛날보다는 훨씬 주거 환경 좋아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뭐 간단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사실 이 공유 지분 거래라는 게 일종의 그 특수한 이제 재개발 물건 중에서 좀 특수한 물건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구분 등기가 된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좀 공유 지분권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데도 저런 사례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저 제가 찾아봤는데 뭐 주변에 뭐 옛날에 성남이 약간 그랬다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예,
성남
예.
같은 경우에도 왜 1900
판자촌
예, 판자촌이라서 이제 어떤 생성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거기는 이미 이제 재개발을 다 끝냈긴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공유 지분자들을 최대한 배려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얼마만큼인지 이제 아현동만큼 그렇게 했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 공유 지분 말고도 뭐 이런 이제 특수 거래들이 좀 있거든요. 재개발할 때는 네. 예를 들면 뭐 과소필지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땅인데 토지도 9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분양권을 입주권을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이제 30제곱미터에서
조그만 거
예, 90미터 정도짜리 90제곱미터짜리 요 토지를 갖고 있으면 좀 애매해요. 이럴 때는 이제 조건부로 입주권을 주는데 예를 들면 뭐 지목 현황이 다 이제 대지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뭐 독립된 필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까다롭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쪼개게 하지 못하게
쪼개놓은 것들을 이제 사서 뭉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0, 50 이렇게 쪼개진 필지를
뭐
30, 뭐, 60 쪼개진 필지를 사서 90제곱미터 이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받으니까.
네. 근데 아.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또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또 있는데, 이제 일정 시점 이전, 이후에 쪼개진 땅들은 이제 입주권 안 주거든요. 그 이전에 쪼개진, 독립된 필지라면 이렇게 모아서 이제 90m, 90제곱미터를 넘겨서 이제 입주권을 줄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이후에 땅은
이후에는 안 되고
네. 이전에 아. 땅만 되고요. 그 땅도 도로면 그
안 되고
안 되고 도로도 90제곱미터 이상만 되는 거고 약간 그 밑에 애매한 것들은 도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뭐 거래가 되긴 된다고 그래요. 무허가 건물 일명 뚜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그 정부의 국공유지 같은 데다가 이제 판자촌처럼 이렇게 무허가 건물 올려서 이제 살던 분들 이런 것도 그 사람이
그런
사는
것도 거래가 돼요?
주택이라면 이거는 이제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아.
거래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다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뭐
예.
예를 들면 뭐 1989년 이전에 이제 무허가 건물로 지은 거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이제 뭐 항공 사진에 이제 찍혀 있어야 되고 뭐 아. 재산세 납부 내역도 좀 있어야 되고 아. 그다음에 그 아. 구청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이제 무허가 주택의 등기부 등본인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는 게 있대요.
예.
거기 이제 등록까지 돼 있어야 돼.
무허가는 무허가지만 하여튼 기록이 있어야 돼. 예. 그런 거네요.
되게 이제 까다로운 조건에 이제 맞추면 거기 이제 입주권이 나가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싸. 엄청 싸. 네,
싸요.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싸니까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초기에 이제 저렴하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묻어놓고, 묻어놓고.
옛날에 뭐, 한남 상구역인가 거기에 이런 뚜껑 물건이 많았는데, 뭐, 아. 1, 2억에 들어갔던 분들 지금 수십억 벌었다고 하는데.
한남 상구역.
예. 와, 대박이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그 사라고 그랬어요?
박생, 지금 강남 어머님들 와서 두세 개씩 사가. 이거 3억이면 사.
안 샀어?
저 3천만 원도 없는데요. 누가 돈 있어서 사라.
와,
그때 대박, 진짜 31살 때. 아, 그때 그걸 정말? 샀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한남 상구역에?
네.
와. 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만 버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데 대신 그런 특수 물건은 조금 리스크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깐깐한 그 예를 들면 89년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는 안 되고 뭐 그다음에 뭐 항공 사진이 없다거나 뭐 확인원에 등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잘못 사서 이제 정말 돈 날리신 분들도 꽤 많아요. 잘못 샀다가 이제 입주권 안 나서 소위 그 물딱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투자자들도 많으니까 이거 되게 사실은 엄청 위험한
위험하죠.
투자 위험한 투자예요. 그 공유 지분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투자였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나중에 재개발을 알고 재개발을 노리고 이제 들어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살던 분들 그 지분 사서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현동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의 그 규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묶여가는 거겠죠.
예, 다른 데서는 이제 그냥 버리고 가는 카드인데 이게 아현 1구역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공생하자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투표 투표권이
그 재개발은 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시쳇말로 쪽수 싸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많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거기로 유리하게 뭔가 뭐 되는 거군요.
그분들이 좀 유리한 어떤 의사결정을 이끌어낸 배경이 된 거죠.
없는데.
네. 그 좀 재개발사에서 조금 특이하고도 좀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요. 요 구역이 이제 앞으로 잘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겠죠.
이런 게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점점 재개발을 여기도 좀 해야 돼, 저기도 좀 해야 돼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군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
쉬운 데는 이미 조금 했고.
쉬운 데 끝났죠.
어.
어려운 데만 남았죠.
이제 어려운 데들이 남았는데 예. 어려운 데 하려니까 다 저런 여기는 이 동네는 이런 문제, 저 동네는 저런 문제.
예.
뭔가 그렇습니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제도 현행 제도 안에서 이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좋겠죠. 아마 여기도 그 왜 서울시에서 그때 내놨던 그. 땅값이 좀 낮은 동네한테는 조금 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것도 아마 보정 개수 그런 것도 아마 적용을 했을 테고 말씀드렸듯이 이거 니네가 방법을 찾아오면 우리가 이제 인허가 해줄게 해서 이제 찾아온 방법대로 해준 거고 일단 최대한 많이 그걸 해준 건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사업이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어떤 논리나 사업성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겠죠.
이야,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서울 중심부에 4평짜리 아파트가 나오다니.
야.
의외로 인기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지어지면.
저는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원룸보다.
네.
어? 다 있을 거 다. 어쨌든 작지만 다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라고 하면, 아 우리 아들 그 근처로 학교 보내면 저기 살게 해야겠다.
아파트다. 우리는 아파트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아파트에 아, 그렇죠. 살아. 그러네. 마포구 뭐 좋은 동네인데. 모르겠습니다. 좁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원룸이면 괜찮은데 거기에 뭐 주방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가려면 좁기는 좁을 거는 같아. 그 안에.
좁지만 뭐
겨우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야 재밌네요. 앞으로 좀 이런 사례들이 이런 좀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네. 어떻게 되는지 좀 보죠. 장 기자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